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7월 22일 수요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주일 맨 마지막 말미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오늘은 약간 좀 가벼운 내용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전지전능한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보지 않고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구약성경 124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0페이지 다니엘서 4장 35절입니다. 네, 다니엘서 4장 35절 1240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긴데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이 얘기를 한그 배경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앞절에 28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그 바벨론 궁을 거닐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입으로 교만한 말을 했죠. 이것이 다 내가 한 것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이 아직 그 왕의 입에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그러시면서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라고 그런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정말 쫓겨나서 짐승같이 지내다가 결국 이 말씀대로 자기의 뜻대로 아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내가 잘나서 왕이 된게 아니고 내가 잘나서 이런 큰 바벨론 를 건설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라고 그거를 알게 될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는 장면이 바로 35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걸 고백해 드리니까 이제 36절에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다. 예. 다시 이제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 징계가 끝나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회복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지혜자라도 그 자신이 가진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도 그 후에 그 자신이 누린 것을 자기가 끝까지 갖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한과 때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신이 수고해 얻은 것을 그 뒤에 이은는 사람들에게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지혜다든 우매자들 지혜자이가 솔로몬과 같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사람이니까 그런 그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내가 수고하여 그것을 얻을지 아니면 그 수고한 것을 내가 누릴지 아니면 그 수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우리를 얻게 해주실 수 있는 그 권세 그리고 그걸 누리게 해줄 수 있는 그 권세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정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죠. 예. 예시가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실로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자기 뜻대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을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말이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네, 말씀에 앞서서 잠시 먼저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주일로 3일 되는 날을 기억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우리들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고 큰 믿음으로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알아서 그리고 믿어서 우리의 남은 삶이 정말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저 멀리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삼아오는 모든 심령들 위에도 동일한 예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지금 깨달은 바를 지금 고백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3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 백성들을,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심령 한 심령은 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존중 여김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귀 여김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세상의 안개와 같고 그냥 이 모든 세상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냥 우리들도 사람이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귀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같이 그냥 세상적인 그냥 헛되고 헛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이름도 잊혀지고 뭐 있었던 자리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 모든 게 잊혀져요. 그러니까 허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청종하여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교만했잖아요.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한 일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한순간에 그것을 뺏어버리시고 그 사람의 인생을 짐승 같은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얻게도 해주시지만 그러나 빼앗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욥도 욥기서 1장에서 그 맨 뒷부분에서 그 자식들을 잃게 되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취하실 수도 있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 욥이 그 당시에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도 교만하지 말고 모든 그 주권은 하나님 곧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겸손은 정말 낮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낮은 믿음이 아니라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땅의 모든 거미는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이건 뭐 또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그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이치를 따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나중에 욥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욥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욥기서 38장에 1절 이하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쫙 모든 이 세상에 대한 만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욥이 하나도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뭐.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니까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우리 인간은 아는 게 지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한 가지도 대답하지 못했을 때 결국은 욥은 정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없기 때문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라고 욥도 그렇게 욥기서 42장 1절 이하 3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이 잘잘못을 따지고 이치를 하나님 앞에서 그걸 따지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군요.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의 그 전도서 말씀같이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얻어도 내가 그걸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누렸던들 그 뒤에 있는 나의 뒤를 잇는 사람이 그걸 또 어떻게 할 건지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헛되고 불완전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말씀과 같이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고 은혜인 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역사를 많이 하셨고 이 세상에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자연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무지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이치를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대자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지한 인간들은 그 대자연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다니를 바다 위에서 그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바다의 신을 자신에게 자기가 이제 약하니까 대자연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그 산더미 같은 파도와 싸움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바다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의지하고 또 뭐 농경신도 그렇죠. 농경신도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하는 일은 비가 와야 되는데 그 비를 주관하는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비위나 어떤 날씨를 주관하는 이런 신들을 만들어서 농경신들을 만들어서 바알이 구약의 성경에서는 바알이 대표적인 농경신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알신 같은 그런 농경신을 만들기도 하고 뭐 산에서 거기서 또 업으로 산에서 뭐 나물 캐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산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또 산신령을 만들고 산에 있는 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상은 다 사람이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이 바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그 자신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찾게 되고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모든 대자연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대자연을 이용하셔서 정말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도 이루시고 무지한 인간들을 깨우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역사들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는 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뭐 대자연의 그런 엄청난 그 힘 우리가 요즘에도 뭐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매체를 통해서 정말 일본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서 쓰나미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가 뭐 얼마 전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그런 물로 인해서 모든 걸 잠기는 홍수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노아 당시 때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7장에서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에 그 둘씩 그 종당 둘씩 해서 그 짐승들을 방주에 놓고 이제 노아의 여덟 가족이 그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창세기 7장 9절 이하의 좋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는 그런 말씀의 기록이 창세기 7장에 이제 10절, 11절 이하,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창세기 7장 같은 장에 19절을 보면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에 하늘 아래에 높은 산이 다 그 물에 덮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여러분들 비가 왔는데 우리가 비가 와서 우리가 뭐 1층이 잠긴다든지 뭐 2층이 잠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은 우리가 뭐 흔히 접하고 그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런데 이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기가 힘들고 상상하기도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아닌 이상. 그런데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기품의 샘에 물들을 터뜨리시고 하늘에서 그 비를 통해서 그 많은 양의 비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산을 다 그 물로 덮은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루셨습니다. 뭐 그뿐 아니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실 때도 그 창세기 19장 24절과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무엇으로 멸망시키셨어요? 24절 창세기 19장 24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만 내려서 정말 유황과 불덩이가 떠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다 그 유황과 불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 기록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자연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의 그런 무지함과 무의지함을 깨우쳐주시고 아니면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10장의 12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시면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그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 아모리 사람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과 달을 멈춰달라는 거죠. 이 싸움을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좀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호수아 10장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 바깥에 있는 그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게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해 아래서 사람들은 어떤 거를 그 옳고 그름이나 무언 것을 진짜로 논할 때 과학적 근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건 옳지 않아. 이건 과학적으로 말도 안 돼.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이거는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돼. 그랬을 때는 우리는 약간 과학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맞는 거구나. 이거는 맞는 것일 수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거를 진리로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머무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 근거로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죠. 이 세상의 것으로는 해 아래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과학적인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달과 해가 멈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알아봤는데 인터넷 요즘 뭐 인터넷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지구의 자전 우리는 이 행성이라는 것은 이 특히 우리가 알려진 이 지구나 요 지금 태양계에서 있는 걸 알려진 것들은 지구라는 것은 자전도 하고 그리고 태양의 주위를 공전도 한다라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자전 속도가 약 시속 1600km가 좀 넘는데요. 그러니까 1600km 마일로 하면은 994마일이 좀 넘는 그런 속도라고 합니다. 994마일이 넘는 속도라고 돈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시속이 그렇다는 얘기고, 초속으로 얘기하면 초속 뭐 460m, 470m 그렇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1초에 460m, 470m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 나갈 때 460m, 470m가 가야는 그런 속도로 이 지구가 지금 자전을 하고 있답니다. 그 자전의 그 방향은 이제 서쪽에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도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어떤 속도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렇게 지구는 지금 자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의 주위를 공전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태양과 달이 멈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말 그대로 자전이나 공전이 이게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멈추려면은. 그래서 뭐, 과학적인 사람들도 호기심들이 막,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호기심들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 공전이 멈추면 되는, 공전이 만약에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들을 해봤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뭐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그 지구가 도는 그 1600km 이상에 도는 그런 뭐 초속 460m, 470m로 도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바람에, 그 바람은 뭐, 그 바람을 맞으면 인간은 뭐 끝장이 나는 거죠. 근데 그런, 왜냐면 여기에 뭐 우리가 스톰이라고 오는 것도 뭐 43마일로 왔다, 뭐 50마일로만 왔다 해도 엄청나게 막 나무가 꺾이고 막 큰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994마일 이상의 바람의 속도가 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완전 멸망이죠. 그런데 그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은 그와 같은 그 바람이 그 불어닥치게 된다고들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바람으로도, 그리고 자전이 멈춤으로 인해서 중력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로 인해서 뭐 밀물과 썸, 바다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생겨갖고, 아무튼 결론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전도 마찬가지예요. 공전이 멈추게 되면은 지금 태양이 이게 돌면서 태양이 이 끄는 힘에서 태양으로 딸려가지를 않고 이렇게 도는 거래요. 근데 이게 공전이 멈추게 되면은 태양이 끄는 그 중력에 의해서 태양 쪽으로 늘 간다고 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런 걸 나타나서 자전과 공전이 멈춘다는 것은,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뭐 있을 수도 없고, 상상조차도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모든 그 법칙이 깨지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군대가 아모리 사람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려고 태양과 달을 멈추셨다라는 기록이 바로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살의 책에도 바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 민족들도 많고 여러 민족들이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아모리 싸움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그 작은 민족 때문에 이 우주의 법칙을 멈추신 거죠. 깨뜨리신 겁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춰서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뭐 진짜로 우리는 이 작은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태양을 멈춘 것도 지금 사실 대단하잖아요. 태양과 달을 멈춘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왕기하 20장 8절 이하의 11절에 히스기야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멈춘 게 아니라 태양이 그 히스기야가 이제 죽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지금 죽지 않고 15년의 삶을 더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그것에 대한 증표를 달라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구를 해요. 열왕기하 20장 8절 이하 11절입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이하 11절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그러시면서 해 그림자가 이제 해가 있으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10도를 물러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라고 그래요. 그 증표를 통하여 이사선제가 나을 거라는 그 병이 나아서 살 것이다 라는 그 증표로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갈 것이냐 10도를 뒤로 물러갈 것이냐를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근데 사실은 10도를 히스기야는 10도를 나가는 게 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10도를 나가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지구상에서는 10도가 요 정도 각도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각도를 10도로 가려면은 이 태양은 어마어마한 왜냐면 지구와 태양의 관계는 거리가 멀리 있기 때문에 그 10도의 그림자의 차이를 하려면은 그 태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뒤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하든가. 그런데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멈추는 것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것이 태양이 뭐 10도를 먼저 가든가 10도를 뒤로 몰아가는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바로 10도가 물러가는 것을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아스의 일용표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태양을 뒤로 물리셔서 그림자를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아하스의 일령표라는 것은 아하스는 그 남한국 유다 왕의 12번째 왕이었던 왕인데 그 여기서 아하스의 일령표를 쓰셨던 것은 일령표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시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해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런 전자시계가 없을 때는 예전에는 그 뭐 초등학교 때도 여러분 보셨는데 어린 시절 때도 보고 요즘도 우리가 간혹 가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해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시계 같은 그 표시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 그림자로서 그 몇 시인지를 우리가 해 위치를 따서 그림자를 따서 우리가 시간을 추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아하스의 일령표라는 것은 해시계를 말한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아하스의 일령표라는 것은 그 남왕 유다왕 아하스가 자신의 궁전에 그 일령표를 두었기 때문에 그 아하스의 일령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하스 왕이 둔 그 해시계에 정말로 10도가 그 거의 해시계로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였음을 지금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여호수아 당시 때 그 아모릭 사람과의 싸움에서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신 것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우주의 그 법칙을 거스르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개 한 사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뒤로 10도의 그 해의 그림자를 10도로 물리셨어요.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법칙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같이 무지하고 아둔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이용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참혹삼을 통해서 지난주에도 요나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 요나서에서도 그 요나서 4장에서 그 요나서 4장을 참혹삼과 함께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봤는데, 그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멸할 거를 기대하고 이제 바로 그 동편 쪽에 이제 성 동편에 앉아서 이제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시러 박넝쿨 자라게 하시잖아요. 식물이 그 여러분들 식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쉽게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사람의 근을 가릴 수 있는 근으로 자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쉽게 빨리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쬐셨다가 그냥 바로 그 밤에 그 벌레를 준비하셔갖고 그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다 먹게 하세요. 그리고 해가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다가 그 동풍을 갖다가 요나에게 불게 하고 정말 해는 더 뜨겁게 요나를 쬐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얼마나 그게 뜨겁고 괴로웠는지 요나가 죽기를 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바람이 불고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서 쪼르는 거, 이게 인간의 마음대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요나도 조금 이해했으면 하는 그 마음, 그 요나 한 사람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완전 맞춤형으로 자연을 이용하시잖아요.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벌레로 그 박넝쿨을 없애셨다가 뜨거운 해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그게 그 모든 이 자연 만물의 현상은 인간의 마음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든 자연의 그 돌아가는 이치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자연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대한 자연 만물을 그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원하시는 뜻대로. 요나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박넝쿨을 준비하셨다가 벌레로 그 넝쿨을 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시고 뜨거운 해를 내리쬐게 하는 그런 모든 자연 만물의 역사를 그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하셨어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히스기야와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태양을 뒤로 물리셨거나 지구의 자전을 거꾸로 하셨거나 어쨌든 해가 10도를 뒤로 물러갔대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주의 법칙을 거스려서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2장에 27절에 30절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2장 27절에 30절에 보면은 그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들 앵무새 사람 말을 하는 동물들을 생각해 보라 그러면은 뭐 대표적으로 앵무새가 있겠죠. 그리고 뭐 침팬지도 사람 말을 가리키면은 뭐 몇 마디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동물들은 그런 어떤 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간간이 몇 마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간의 말을 할 수 있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과학에선 얘기를 해요. 그런 모든 이런 구조들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배우는, 가르치는 그 과학이나 학문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민수기 22장 27절에 30절을 보면은 나귀가 그 자신의 주인인 발람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그러니까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했더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네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네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그랬더니 발람이 가로되 없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사람말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민수기 22장 27절에 30절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대화가 가능한 것은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는 따라가지 말라 했는데 지금 따라가려다가 지금 나귀로부터 지금 꾸중 나귀를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말로 지금 그 대화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시도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의 그 잘못된 것을 짐승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사기 6장에 36절 이하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뭐 깨우쳐 주시거나 무지한 것을 이치를 알려주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처럼 자유자재로 자연 만물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아닌 대자연 앞에서도 하나님 앞도 아닌 대자연 앞에서도 우리는 이런 너무나도 작은 존재들인데 그런 이런 작은 존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그 대자연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예수님도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들인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 6장 36절 이하 40절에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그 기드온이 들었을 때 그걸 믿질 못했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아까 히스기야도 자신이 죽을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 이사 선지자에게 그 증표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 기드온도 그래서 그 증표를 요구합니다. 이 기드온이 자신이 사사로서 쓰임 받을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어떤 증표를 요구하냐면 사사기 6장 36절에 40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그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 테니까 이슬이 내릴 때 양털에만 있고 그 나머지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를 쓰시는 줄 내가 그때 알고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사기 6장 38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대로 된지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찾아봤죠. 왜냐면 제가 뭐 과학에 대해서 잘 정확하게 모르는 거니까 그냥 막연하게만 아니까 아까 뭐 지구의 자전 속도니 뭐니 이런 건 뭐 제가 뭐 예전에 언제든가 배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뭐 제가 기억하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어떻게 내린다는 거는 얼추 알지만 그러나 좀 더 정확한 걸 위해서 역시 인터넷 좀 찾아봤죠. 이슬이 내리는 이유, 뭐 서리가 내리는 이유. 그랬더니 그 이슬은 알다시피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자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낮에는 이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낮에는 수분이 이제 수증기로 존재하다가 이제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은, 그럼 이제 온도도 내려가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이제 액체로 변해서 물방울 같이 되는 게 이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이제, 공기의 온도로 인해서, 낮에는 더웠다가 밤에는 차가웠다 하는 그 공기의 온도로 인해서 그 수증기가 이제 그 물방울이 맺히면은 이슬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은 그게 얼음같이 되는 것이 이제 그게 서리가 되는 것인 걸 여러분들 잘 아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도로 이슬과 서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니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그 온도라는 것이, 바깥의 야외에서 온도라는 것이 어느 한 부분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 지역이 온도가 떨어지면 그 지역 전체가 온도가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원이 요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양털 한 뭉치를 마당에다 놓고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리고 그 나머지 땅은 마르게 해달라는 얘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지금 좀 말씀드린 과학에서는 이슬이나 설이라는 것이 온도 차로 인해서 생기는 거라서, 그러면 거기만 물이 이슬이 내리려면은 거기만 온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넓은 땅도 아니고 그 양털 한 뭉치에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적으로는. 아까 뭐 사실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고, 아니면 태양을 거꾸로 가는 거나 지구의 자전을 반대로 해서 10도로 물러간다는 얘기예요. 뭐 이거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건 이건 더 큰 일인데, 어쨌든 이 이슬의 현상도 이것도 이 과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의 말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 기도원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대단한 일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기도원은 그걸 또 가지고 그걸 못 믿잖아요. 그래서 39절에, 사사기 6장 39절에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라이다. 이번만 이루어주시면 제가 이제 믿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는데,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게 달라는 거죠. 이것도 앞에 것 같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온도 변화로 이슬과 서리가 생기는 건데, 어떻게 주변 땅은 다 젖고 이슬에 젖고 양털만 마를 수가 있겠어요? 양털만 이슬이 없을 수가, 양털만 어떻게 이슬이 안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밤에, 사사기 6장 40절에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요나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기도원에게 깨우침을 주시려고, 물론 요나는 이번에도 읽어보셨어 알지만 그 인정했다는 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로 그냥 끝나버렸잖아요.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려고, 무지한 인간을 깨우쳐 주시려고 바로 이 대자연의 만물을, 대자연과 사람을 비교하면 진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그 대자연의 만물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들로.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하심이 무궁하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 때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말씀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 7절을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 7절에 엘리야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 선지자 때 큰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라 봅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시다시피 바알 선지자와 지금 이제 엘리야 한 사람이 그 갈멜산에서 이제 싸움이 이제 서로 대결이 벌어질 때 엘리야가 얘기를 하잖아요. 만일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내 편에 쓰고 그 다음에 바알의 하나님이면 바알 편에 서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뭄이 심하게 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 정도로 가뭄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때죠. 그런데 열왕기상 17장 1절 이하 7절을 보시면 이런 가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먹이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가뭄 때. 어떻게 기록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냇을 마셨더니.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에 있는 그냥 와일드 까마귀예요. 그냥 까마귀를 사람이 기른 게 아닙니다. 길러서 훈련시킨 게 아니에요. 엘리야 한 사람의 그 가뭄 때 엘리야로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바로 까마귀를 시켜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그 엘리야를 먹이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엘리야 한 사람 먹이신 것도 대단하지만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민족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도 한두 명이었습니까? 그렇죠. 장정만 60만이에요. 애들, 여자애들, 노인들 빼고 장정만 60만, 그 어마어마한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할 때는 고기까지 주셨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바다도 건너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누구신지를 이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이해 아래 천하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주 또렷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못 이룰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욥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제 가운데 앉아서 바로 욥이 회개를 드립니다. 그제는 회개를 드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그 의로움을 나타내면서 친구들과 그리고 젊은 사람 엘리와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새 친구처럼 그리고 젊은 사람의 엘리우처럼 그 욥을 정죄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것이 있으면 대답해라.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하시고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시죠. 네가 이걸 아느냐? 네가 이걸 아느냐? 욥이 뭐알 수가 없죠. 그랬을 때 바로 욥이 아, 내가 아는 게 없구나. 내가 안다라고 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고 내가 의롭다고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나는 너무 아는 것이 없는데 자신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깨우침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을 깨우치 주시려고 욥기서 4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욥은 42장 가서 회개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실 때 38장부터 얘기를 하세요. 38장, 39장, 40장, 41장. 네 장에 걸쳐서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이치에 대하여 조목조목 질문하시면서 짐승들에 대하여 왜 이렇게 너희가 생기고 있는지 아느냐. 그 욥이 그 얘기, 그 말씀들을 듣고 42장 1절부터 이제 입을 벌려서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 없는 것에 아우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니까 누구니까? 라고 고백을 드리고 회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얻을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지 못 될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얻은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들이에요. 이치를 논할 수 있고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짐승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앞에 가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랬을 때 그걸 알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바로 그의 총명이 그들에게로 그에게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뭔가를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수고와 고생과 슬픔과 괴로움 뿐입니다. 그리고 사망 뿐이에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고와 고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낙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알려주셨잖아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은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고생과 수고가 가득한 이 세상,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본체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사랑의 확증이십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이 놀라운 그런 은혜의 선물을 예수 받았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깨우치시는 것도 너무 대단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 만물을 지금 이용해서 대자연을 이용해서 한 사람을 깨우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치는 이것도 사실은 대단하게 놀라운 모습인데 그 대자연보다도 위에 계신 하나님, 이 대자연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이 은혜와 긍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걸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축복인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이 삶은 절대 헛된 삶이 아니에요. 허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셨죠. 허사가 아니라 생명이니라. 그리고 생명인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절대로 기한과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기한과 모든 것이 기한과 때가 있지만 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대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대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선물, 큰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인 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정말 이 헛된 세상에서,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믿으면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 안에 거하는 그런 거민들이, 백성들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수 있는 줄을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그런 큰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이 저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를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안에는 각종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며 그 안에 참된 안식이 있는 줄 예수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이 헛된 세상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정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쁨으로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예수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도와주셔서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예수님의 군사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평안하세요.